RFA 727 정전 기획 특집 서울과 평양을 통해 보는 남북한 주택건축 변천사. 남북한은 3년간의 전쟁을 치른 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합니다. 이후 현재까지 분단 상태에 있는데요. 각각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살림집도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60년부터 1979년까지 남북한 살림집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도움 말씀에는 통일건축포럼에서 활동하는 4명의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옥종호 교수, 대한건축사협회 남북교류위원회 신규철 건축사, 에드건축사 설계사무소 이종석 대표, 그리고 IF건축사 사무소 차상욱 대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60년대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는데요.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차상욱 대표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간단히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특징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핵심적인 원칙 하나를 들자면 도시의 확대에 엄격한 한계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주거 공급 방식에 나타난 특징을 말하자면 그 주민의 이동 범위를 주거단지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단지 계획과 평등을 가시화하는 단위 공간의 획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공급된 도시형 저층 공동주택은 속도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스탈린카 방식 대신에 일명 후르쇼카 방식이 도입된 사실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구소련과 비슷한 형태의 도시를 건설했다는 말인데요. 이종석 대표께서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북한 건축이 이런 영향을 받게 된 것이 1848년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 이후 도시계획에 대한 이념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거대한 도시를 반대한다. 또 도시 재개발에 대한 그 부정을 하고 도농의 통합을 한다든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시를 계획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의 주요 도시와 평양 같은 곳에서 원칙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장과 주거를 철저히 분리한다든가 사회주의적인 그런 공동생활을 기초단위로 하는 소구역을 설정해서 집주 근접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도심부는 이념 학습 장소로서 상업 업무시설 대신에 공공시설과 기념광장 등으로 구성한다든가 또 교통수단은 이제 개인 승용차보다는 지하철, 무궤도 전차와 같은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러시아나 또는 이미 이제 공산화 되었던 동구권 같은 데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평양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1960년대 남한에는요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이 60년대 초반 살림집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옥종호 교수님.
네, 각종 문화주택, 시범주택들이 6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공급되고 있었지만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었고 또 도시지역의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주거 사정은 전혀 좋아지지 못하였습니다. 1961년 서울시 주택 상황을 보게 되면 48만 5천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주택 수는 27만 5천 호였었습니다. 주택 부족률이 44.7%가 되는 거죠. 60년대 들어서 정부는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경제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해서 1962년부터 시작되었던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주택 건설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정부가 주도해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특징적인 것이 있을까요? 신규철 건축사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1962년도에는 주택 공사가 단지형 아파트, 조금은 현대식 아파트인 마포 아파트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6층짜리 6개 동에 450세대가 거주할 수 있었고 Y자형 건축물이다라는 서구식 책에서만 보는 현대 건축의 그런 모습이 들어선 마포 아파트라는 아주 획기적인 아파트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1962년도 당시의 사회 환경으로 보았을 때 수세식 화장실, 즉 물을 내려서 화장실을 쓴다든가 연탄 보일러가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상류층 건물로 그런 여겨지던 시절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단독주택에 살다가 고층 아파트에 살게 되는 큰 생활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옥종호 교수님, 이 초창기 사람들은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었나요?
네, 아무리 정부가 아파트 공급을 통해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초기 아파트들은 대단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 공동묘지 터를 갈아엎고 또 동산을 깎아서 조성한 대지이기 때문에 아, 이거 불길하다 해서 꺼리는 정서가 있었는가 하면 또 농경문화에 길들여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장독을 둘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게 되었습니다. 또내 머리 위에 남의 집 아궁이를 얹고 살게 되는 이런 구조에 미신까지 결부돼 가지고 집으로서 적당하지 않다 하고 배척하는 정서가 대두되는 바람에 분양하는 데 많은 애를 먹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는 평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남한에서 대단위의 그 건설 사업이 있을 때 평양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차상욱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북한, 특히 평양은 도시계획을 위한 마스터 플랜 위에서 다량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에 따라서 지공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대안이 바로 스탈린의 뒤를 이어 권력을 물려받은 후쇼프가 소련의 주택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데 활용했던 콘크리트 판넬 조립식 아파트였습니다. 일명 후르쇼프카로 불리는 이 주택 건축 방식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건축 부품들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작은 단위의 주택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대량 공급하기 유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표준화와 규격화라는 개념이 북한의 건축 공사 전반에 보급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평양은 교통망 확충의 일환으로서 모란봉거리, 봉화거리, 붉은거리와 같은 주요 거리들을 완공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모든 건축물을 빨리 짓는 것이 1960년대부터 시작된 거군요. 이종석 대표님.
북한은 아직까지도 이 건설에 있어서 속도전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이 시기에 한참 속도전이 진행되는 무렵에 그 평양시에서는 7,000세대분의 그 자재와 자금으로 2만여 세대를 건설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림집 한 세대를 단 14분 만에 조립하는 이른바 평양 속도가 진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 1970년대까지 남북한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경쟁적인 발전과 안정을 보이는 시기인데요. 이 70년대 북한 주택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성욱 대표님?
70년대에는 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그 중국과 소련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있어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였다고 평가됩니다. 1970년부터 6개년 계획을 세우고 사회주의의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북한은 경공업 분야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에서부터 각종 기념비적 건축물의 건설에도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민문화궁전, 조선혁명박물관, 만수대 예술극장 등등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지하철도 일부 구간 개통이 되었고 도로 확장과 보수에도 매진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된 공법은 5층 이하에 적용해왔던 후쇼프카 방식이 아니고 10여층 이상의 고층 시공이 가능한 브레즈네프카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시의 곳곳에 공장이 증가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노동력의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건축을 통한 수평적 확장과 수직적 확장을 동시에 진행시켜 나가게 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북한 살림집 변화에 대해서 이종석 대표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북한 살림집에 대한 그 변화는 이제 양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현재 북한의 살림집이 이제 모두 합쳐서 약 590만 호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전쟁 이후 1957년부터 2017년까지 약 530만 호를 신규로 공급을 했는데요. 이중 대부분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1993년도까지 약 480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김일성 시대에 90%를 건설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안정과 발전의 시기를 보인 때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남한도 살림집 모습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옥종호 교수님.
1970년도는 고도성장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돌입했을 무렵입니다. 반만년을 이어온 가난의 굴레를 끊기 위한 노력이 정부 주도로 진행했었던 정신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시골에서 한순간에 초가지붕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가 하면 농촌 마을로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주거 환경 자체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는 시형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가 여러 곳에 2만 세대가량의 아파트를 건설해서 주택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71년도에 건설된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죠. 그건 24개동에 1584세대가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남한에서는 발전을 이룬 시기가 60년에서 70년대인데요. 신규철 건축사께서 그 남한 상황을 정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희 시대 주택 상황을 한마디로 본다면 발전을 시작하기 시작한 1960년대 남한의 상황을 반영해서 개별적인 집들도 이제 집의 틀을 점점 갖추어 가고 벽돌로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가면서 화장실 또 부엌이 입식 부엌으로서 싱크대를 들여놓는 그런 모습이 점점 갖추어 갔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처음에는 시형 아파트로 시작된 중간 규모의 수준의 아파트에서 그 이후 고급 아파트들이 점차로 공급되는 그런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이제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RFA 717 정전 기획 특집 남북한 살림집 변천사. 지금까지 통일건축포럼에서 활동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옥종호 교수, 대학건축사협회 남북교류위원회 신규철 건축사, 에드건축사 설계사무소 이종석 대표, 그리고 IF건축사 사무소 차상욱 대표였습니다. 진행에는 저 이진섭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1980년에서 2010년 사이 남북한 살림집의 변화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